초상. 마동수는 꼬부린 자세로 죽었다. 염습사가 시신을 펴서 칠성판에 눕힐 때 등뼈에서 우드득 소리가 났다. 장의사는 투덜거렸다. 아이고, 하필 이 추운 날에 땅이 얼어서 곡괭이가 튕길 텐데. 시신을 윈복으로 밀어넣고 그 앞을 병풍으로 가렸다. 문상객이 많지 않아서 초상은 썰렁했다. 마동수의 배우자 이도순과 장남 마장세는 초상에 오지 않았다. 이도순은 고관절에 금이 가서 입원 중이었다. 마장세는 6년 전부터 괌에 사업체를 차려놓고 남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출장 다니고 있었는데 항공편, 선편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자신의 말이었다. 마장세는 마차세보다 두 살 위였다. 마장세는 맹호 부대 전투원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가 현지에서 하사로 제대했다. 마장세는 한국으로 오지 않고 괌으로 갔다. 마장세는 베트남에서 알게 된 미군의 군속 문관을 따라 괌으로 와서 작은 무역업체를 차렸다고 어머니 이도순에게 전화로 한 번 알렸다. 마장세가 서울에 와서 세무서 직원, 경찰 간부들을 데리고 여자 끼고 술 먹는 유흥주점에서 놀다 갔다는 소문을 마차세는 형의 친구들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지만 마장세는 서울에 와서도 집에 기별하지 않았다. 마장세는 얼마 전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괌에서 한국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셈 치고 동거를 시작했으니 그리 아시고 언젠가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데리고 가서 인사시키겠다고 말했다. 편지 봉투 속에 여자의 사진은 없었다. 이도수는 큰 아들의 편지를 작은 아들에게 내밀면서 말했다. 읽어봐. 이 자식이 의절을 하는구나. 괌은 지금 몇 시인가? 마차세는 114에 괌 시간을 물었다. 괌은 남태평양의 먼 섬이었지만 서울과의 시차는 1시간 정도였다. 아버지의 시간과 형의 시간이 같은 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마차세는 믿기 어려웠다. 마장세는 아버지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고 아버지의 흔적이 묻어있는 일상의 때꼽과 얼룩적으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 마차세는 전화로 괌을 불렀다. 사무실 직원인 듯한 여자가 전화를 받아서 마장세 사장님은 미크로네시아로 출장 가서 섬에서 섬으로 이동 중이며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와야 연락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사는 동생입니다. 오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친동생인가요? 성함이... 그렇습니다. 마차세입니다. 우리 형은 장남이라서 장세고요. 마동수는 밤 10시에 입관되었다. 시신이 말라서 수위가 겉돌았고 관이 헐렁했다. 염습사는 종이를 구겨 넣어서 빈자리를 채웠다. 시신은 턱에 수염이 서너 가닥 자랐고 입이 벌어져 있었다. 염습사가 가위로 수염을 자르고 천으로 턱과 머리를 한데 묶었다. 마차세와 고인의 상해 시절 동지라는 문상객 3명이 입관을 보았다. 동지들은 술에 취해 관 앞으로 고꾸라질 듯이 비틀거렸다. 마차세는 관 옆에 붙어서서 입관을 지켜보았다. 죽은 아버지의 얼굴은 말을 걸 수 없이 적막했고 거기에 아무런 삶의 자취가 남아있지 않았다. 죽은 자의 얼굴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자의 대책 없는 무책임 속에서 편안해 보였다. 마차세는 아버지가 죽어서 더 이상 세상을 의식하지 못하고 부대 끼거나 쓸리지 않게 된 것에 안도했다. 그 안도감은 마차세가 어렸을 때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를 보고 느낀 안도감과 같은 것이었다. 가라, 가. 가서 썩고 오지 마. 싹 끊으라고. 라고 문상 와서 술 마신 사내가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짓거렸다. 장의사가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 구멍을 미리 뚫어놓아서 못이 쉽게 박혔다. 장의사는 망치질 두 번에 한 개씩 못 여덟 개를 박았다. 못 박는 소리는 가볍고 사소했다. 입관이 끝났을 때 마장쇠한테서 전화가 왔다. 마차세가 전화를 받았다. 얘기 들었다. 네가 힘들겠구나 라고 마장쇠는 말했다. 네가 힘들겠구나 라는 말로 마장쇠는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으로부터 격리시켰고 초상에 갈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형, 못 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배 타고 괌에 가서 비행기 타야 하는데 파도가 높고 시간이 안 맞아. 어머니는 어때? 어머니? 형이 잘 알잖아. 미안하다. 임정은 네가 잘 모셨니? 아니, 난 나가 있었어. 나가서 여자 만나고 와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 그래도 네가 효자다. 네가 장남해라. 장려비 모자라면 외상으로 해놔. 돈 보내줄게. 형, 못 온다는 거야? 야, 나중에 갈게. 멀기도 하지만 여기 일이 꼬여서 몸을 뺄 수가 없어. 네가 힘들겠구나. 형,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목구멍을 넘어오는 말을 마차세는 눌렀다. 야, 너무 힘 빼지 말고 적당히 치러. 상병이 휴가 나와서 초상 치는 게 말이 되냐? 국방하랴, 효도하랴. 정신없겠구만. 네 힘이라. 야, 너 제대 얼마 남았니? 마차세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형이 초상에 오지 않는 편이 형에게나 고인의 혼백에게나 편안할지도 모른 일이었다. 마차세는 빈소를 문상객에게 맡겨놓고 어머니 이도순이 입원한 병원으로 갔다. 이도순은 6인 병실 구석자리에 누워있었다. 머리맡에는 성모 마리아 석고상에 묵주를 걸고 있었다. 자정이 넘었는데 이도순은 수면제가 듣지 않아서 잠들지 못했고 약기운으로 어지러웠다. 이도순이 아들 쪽으로 돌아 누웠다. 너 아직 부대 안 들어갔니? 휴가가 연장됐어요. 연장이 돼? 아버지가 아침에 이도순이 아들을 쳐다보았다. 눈동자의 시선에 방향이 없었다. 마차세는 어머니의 눈이 지나간 시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마차세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이도순은 벽 쪽으로 돌아 누워서 울었다. 터져나오는 울음과 울음을 누리라는 울음이 부딪히면서 울음이 뒤틀렸다. 입 밖으로 새어나온 울음이 몸속에 쟁여진 울음을 끌어냈다. 몸 밖의 울음과 몸 안의 울음이 이어져서 울음은 굽이쳤고 이음이 끊어질 때 울음은 막혀서 끽끽거렸다. 그 울음은 남편과 사별하는 울음이 아니라 울음으로써 전생애를 지워버리려는 울음이었으나 울음에 실려서 생애는 오히려 드러나고 있었다. 몸속에 저렇게 맹렬한 폭발성 에너지가 쌓여서 조용한 일상이 되어왔던 어머니의 생애를 마차세는 짐작할 수 없었다. 돌아 누운 이도순의 등뼈가 흔들렸다. 말리거나 달랠 수 있는 울음이 아니었다. 옆 침대에 누운 당뇨 환자가 짜증을 냈다. 이봐, 점점 잡시다. 독박으로 가든지. 마차세는 어머니의 등뼈 위에 모포를 덮어주고 병실을 나왔다.